창세기 21번 메시지 사람의 첫 번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 두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더 전진된 항목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에 의해 사람이 단련됨 우리가 보았듯이 사람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러 오지 않으시고 찾기 위해 오셨으며 뱀을 심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뱀을 정죄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셨으나 사람은 여전히 불행한 상태에 남아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본성 안에 죄의 요소가 주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외적으로 죄가 있고 내적으로 부패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정죄할 의도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마음속에 품으신 것이 사랑이었고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스런 보살핌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약간의 고난을 예비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목적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 목적은 사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은 사실상 우리의 안전이며 보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결과 그의 본성 안에 부패시키는 요소가 들어왔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사랑의 관심을 보이시지만 사람의 본성 안에는 여전히 타락한 요소가 있습니다. 타락한 직후에 사람은 아마 자신의 참된 상태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해하셨으므로 타락한 사람을 제한하기 위하여 고난을 예비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젊은이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해방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한을 제거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패된 본성을 가진 타락한 사람들인 우리는 분명히 보호와 안전으로서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가령 어떤 어머니에게 개구쟁이 아들이 있다 합시다. 만일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어떠한 제한을 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사흘을 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 아이는 지나친 자유를 가진 결과 죽게 될 것입니다. 개구쟁이 아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어리석은 어머니는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제한이 필요합니다. 제한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노인인 나는 주안의 형제들에 의해 제한받을 필요가 있으며 제한받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나는 자매들에 의해 더 제한받습니다. 사실상 나는 자유가 거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게 자유를 제공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자유를 집에 가져가십시오. 내게는 제한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난 모든 시간 동안 제한받음으로 보호되었음을 인해 얼마나 주님께 감사해야 할지 나는 성도들의 제한 아래서 괴로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누렸습니다. 주 안의 형제자매들이 내게 준 모든 제한은 나의 보호가 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제한이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몇 년 후에 당신은 주님을 경배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한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여자는 제한받기를 싫어합니다. 사랑스런 자매들은 거룩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나는 그들이 제한을 좋아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주는 어떤 제한을 용납하기 싫어합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좋아하는 며느리가 많지 않다는 것을 역사와 체험으로 배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안배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제한이 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문제가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유쾌하게 들리지 않겠지만 사실상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시어머니가 주는 제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매는 모두 보호받을 것입니다. 이제 남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는 분명 아내가 주는 제한이 필요합니다. 나는 사랑스런 내 아내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내가 내게 준 최상의 도움은 제한이었음을 나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나의 식사를 제한합니다. 위는 나의 위이지만 얼마를 먹을 것인가는 그녀가 결정합니다. 매일 나는 아내에게 아직 배고픈데? 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충분해요. 더 이상은 필요 없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내 위장병은 치료되었습니다. 위장병이나 위궤양이 있으면 식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제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제한하기 위해서 단련시킴으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난을 예비하셨습니다. 여자에 대하여 해산하는 고통. 여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해산하는 고통 또는 해산하는 고난을 예비하셨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은 잉태와 출산을 포함합니다. 잉태와 출산을 포함하는 해산은 고통입니다. 이것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래부터 정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은 타락을 주도한 여자에게 고난의 몫을 정하셨습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이 여자에게 먼저 고난을 정하시고 다음에 남자에게 정하셨는지를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금지하심을 범하는 데 있어서 여자가 앞장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여자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은 공정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셨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여, 내게 오지 마소서. 나는 타락할 때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앞장선 사람에게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먼저 가셨습니다. 왜 여자들은 산하 제한을 합니까?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에 반대됩니다. 우리 모두는 해산하는 일이 힘든 것임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한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제한이 없는 젊은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보호는 많은 아이를 갖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부모나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제한하지 않더라도 그녀에게 몇 명의 아이들이 있는 한 그 아이들이 그녀의 지나친 자유를 제한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제한이며 보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젊은 여자들이 게으르거나 말참견을 하지 못하도록 시집가서 아이를 낳기 원했습니다. 남편이 다스림. 주님은 또한 하와에게 남편이 그녀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여 모든 자매들은 남편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합니다. 왜 하와가 타락했습니까? 그녀가 남편을 주의하지 않고 머리의 위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와야, 이제부터 나는 아담이 너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여자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과 보호이신 이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남편의 다스림은 아내에게 참된 안전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고 말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은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정하심에 근거합니다. 나는 자매들이 성경의 이 신성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남자에 대하여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댐. 남자에 대하여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댑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은 농부가 아니므로 땅으로부터 도망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당신의 직업이나 일은 땅입니다. 온 땅에 고난 없는 직업이나 일은 없습니다. 모든 직업 안에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지 않겠다. 나는 스스로 사업을 하겠다. 그러나 몇 년 후 당신은 더 이상 사업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업을 포기하고 싶을 것인데 이는 돈을 벌지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류의 직업 안에서 땅은 쉬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댑니다. 몇 년 전에 나는 과수원을 경영하는 어떤 형제를 만났습니다. 나는 농부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형제는 과수원에 있는 어려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당신은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댈 것이며 그는 고난받고 수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픔, 땀, 종신토록 수고함. 하나님은 사람이 슬픔을 당하고 땀을 흘리며 종신토록 수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고와 고난은 타락한 사람에게 보호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떤 형태의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수고 자체가 충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약간의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함께 수고하는 것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흙으로 돌아감.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또한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멸망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루심에 있어서 고난은 있지만 멸망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택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죽은 후에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죽음 또한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에게 주신 제한입니다. 몇 년 전에 나는 세 주제, 곧 고난과 잠과 죽음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항목들 중 어느 것도 좋아 보이지 않으며 나는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고난받지 않고 잠잘 필요도 없이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과 잠과 죽음이 죄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제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히틀러가 여전히 살아있고 앞으로 500년을 더 산다면 그는 온 땅에 살았던 가장 악한 마귀가 되었을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내가 마닐라에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악한 사람에 대해 내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극도로 악해지게 놔두십시오. 나는 그가 앞으로 10년을 넘기지 못할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그가 선해지리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10년 후에 죽는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얼마 후 나는 그가 죽었다는 것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고난은 사람들을 제한하고 잠은 사람들을 멈추게 하며 죽음은 사람들을 끝냅니다. 홍콩에 가보면 당신은 도박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잠자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72시간 동안 밤낮으로 도박합니다. 그러나 72시간 후에 아내들이 그들을 중단시키지 않아도 잠이 그들을 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먼저는 잠에 의해 정지되며 다음에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잠드는 것은 작은 죽음이며 죽음은 더 큰 잠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나이가 150살 된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 150년 동안의 모든 악인들은 죽고 묻혔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 죽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죽음은 사람에게 고통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것이 진실로 사람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기림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기된 구속.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과 함께 아담은 예기된 구속을 체험했습니다. 왜 우리는 예기된 구속이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창세기 3장의 시대에 아직 실제의 구속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우리는 4천년 후에 성취될 구속의 예언을 봅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구속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제한과 보호를 위해 고난을 예비하셨고 장차 오실 후손에 관한 약속을 선포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볼 때 그들은 거의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가련하게도 자신을 위해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거의 벌거벗었다고 말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는 자신의 죄를 가리는 사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가 있었으며 그들의 눈은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열렸습니다. 주님의 어떤 종은 악을 구태여 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악을 아는 것 자체가 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에 아담과 하와는 순수했으며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벌거벗었음을 알았을 때 그들은 악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아는 것이 악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악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악을 아는 한 악에 연루될 것입니다. 악을 피하는 최상의 길은 악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가 있었으며 자신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도움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무화과나무 잎을 사용하여 자신의 손으로 행한 행위였습니다. 타락한 후에 사람이 식물의 생명을 사용함은 구속의 피가 없는 자신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에게 구속의 피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타락한 후에는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식물의 생명으로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리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죄 있는 사람에게는 동물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에게는 구속을 위한 피를 흘리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는 하나님의 눈에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3장 20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후에 아담은 즉시 아내의 이름을 살아있음을 뜻하는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20절은 아담이 기쁜 소식을 믿었음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처음으로 보인 곳은 창세기 3장 20절이며 좋은 소식을 처음으로 믿은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담은 자신과 하와가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담의 믿음을 볼 수 있는 20절 다음에는 하나님의 칭의를 볼 수 있는 21절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은 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옷은 그들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안 되어서 잎은 말라 부서질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옷을 버릴 것이며 고스란히 벌거벗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신의 행위로 당신을 가리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당신은 죄에 있으며 벌거벗었습니다. 자신을 가리기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은 다만 식물의 생명인 무화과 나무의 시든 잎으로 만든 옷일 뿐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가리려면 동물의 생명에서 나온 가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지으신 가죽옷은 매일매일 그들을 가렸습니다. 창세기의 처음 3장에 언급된 거의 모든 항목이 씨라는 것을 부디 기억하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에는 복음에 대한 믿음의 씨와 하나님에 의한 칭의의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의 씨는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산자라고 선포했던 창세기 3장 20절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아담이 산자라고 말함으로써 응답했을 때 그것은 복음에 대한 믿음의 씨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며 자신을 가리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 옷은 그들의 몸을 충분히 가리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셨을 때 아담은 믿음으로 응답했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하셨음을 뜻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가리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자신이며 사람이 만든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옷 안에 있었으며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을 상징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합니다. 그 옷은 우리를 가리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예표합니다. 따라서 예표적으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믿음의 씨와 믿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칭의의 씨는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에서 뿌려졌습니다. 이 씨들은 신약의 서신서들에서 발전됩니다. 성경이 그 가죽을 양에서 취한 가죽이라고 명백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는 그것이 양의 가죽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번역본은 두루마기 혹은 예복이라고 말합니다. 어쨌건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그 가죽은 황소에게서 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옷을 만들기에 적합한 부드러운 양가죽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이 입혀진 후에 그들에게는 양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사람입니까? 양입니까? 아담은 완전히 양으로 덮여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모두 양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양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을 덮는 그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덮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담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든 무화과나무 잎의 치마를 입었을 때 그들은 추하고 벌거벗고 죄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양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은 후에 그들은 양같이 보였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함의 사상은 아담과 하와를 덮음으로써 그들의 표현이 되었던 가죽옷의 예표에 의해 씨로서 뿌려졌습니다. 피 흘리는 제물, 대치물. 가죽을 얻기 위하여 양은 분명 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죽임을 당했고 피를 흘렸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양을 죽이셨을 것이고 그들은 제물을 목격했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담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와, 당신은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오.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했소. 우리는 타락했고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금지하심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의 피가 흘려져야 했소. 하나님의 금지하심에 의하면 우리는 죽어야 하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지금 이 양을 죽이시는구려. 우리는 이 양으로 인해 얼마나 감사한지. 저들은 우리의 대치물이요. 어느 날 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침례자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창세기 3장 21절의 발전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표적으로 양이 죽임을 당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미 죽임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피 흘림 또한 창세기 3장 21절에서 씨로 뿌려져서 요한복음 1장 29절과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발전됩니다. 만일 신약의 서신서들을 읽어본다면 당신은 피가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받았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예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동산에서 흐르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피 흘림 없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사람을 덮으심에 있어서 피 흘림이 없다면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고 율법에 어긋나며 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가죽옷으로 덮기 전에 제물 안에서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이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응답하여 살았다 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즉시 오셔서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칭의가 구속에 근거한다는 뜻입니다. 가죽옷을 입는 것은 제물의 피가 흘려진 것에 근거하는데 이는 제물인 양이 사실상 죄인의 대치물이기 때문입니다. 덮는 가족, 연합.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치물, 곧 우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연합의 문제를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대치는 연합에 근거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있었지만 양이 죽어 그들의 죄를 위하여 양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양의 죽음이 어떻게 그들의 죽음이 될 수 있습니까? 만일 양과 아담과 하와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면 양은 그들을 대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기쁜 소식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양의 가죽옷으로 그를 덮으셨으며 그는 양과 하나 되었습니다. 죄인이 대치물과 하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연합은 대치물을 효력 있게 하는데 이는 연합이 없을 때 대치물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대치물은 우리가 연합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연합 안으로 들어갈 때 대치물이 성취한 모든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지만 연합이 없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모든 것은 우리와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아멘, 주여 라고 말한다면 우리 위에 그리스도가 입혀질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넣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요 우리의 분깃입니다. 연합은 대치의 효과를 가져오고 대치는 연합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왜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당신은 방금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믿어야 합니까? 당신에게는 연합이 필요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이 연합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은 당신의 소유가 될 수 없으며 당신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믿음에 관해 말할 때마다 항상 무엇 안으로 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 안으로 라는 이 작은 단어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며 그분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가난한 사람이고 당신이 억만장자라면 당신은 나와 연합되기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과 연합하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이는 내가 일단 당신과 연합하면 당신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여자들이 부자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의하면 남편과 아내가 연합될 때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소유한 모든 것은 또한 부인에게도 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결혼을 했습니다. 가난한 거지들은 우리가 가장 위대한 억만장자인 그리스도와 결혼했습니다. 그분의 모든 소유와 모든 어떠하심과 행하신 모든 것과 앞으로 이루실 모든 것과 그분이 얻으시고 성취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연합 또한 창세기에서 씨로 뿌려졌고 신약의 서신서들에서 충만히 발전되어 계시록 21장에서 수확될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음. 이유. 우리는 우리를 제한하고 구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고난을 예비하심을 보았고 또한 예기된 구속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제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타락하고 죄 있는 사람에게 열려질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예기된 구속은 있었지만 실제의 구속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본성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었습니다. 만일 본성이 부패된 그러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그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를 죄에 있는 사람이 만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실제의 구속이 성취되기 전에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셔야 했습니다. 일단 실제의 구속이 완성될 때 또다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예기된 구속을 준비하신 후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수단.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던 방법을 상고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깊습니다. 하나님은 그룹과 화염검으로 길을 막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항목, 곧 그룹과 화염과 검을 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처음 세 장에 있는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 전에 말했듯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모든 표상들은 비유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구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룹, 하나님의 영광. 에스겔 9장과 10장과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볼 때 우리는 그룹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임을 볼 것입니다. 에스겔 9장 3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며 히브리서 9장 5절은 심지어 영광의 그룹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상징하고 표현하고 암시하기 위해 그룹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이 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막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실지의 구속이 성취되기 전에 죄 있는 사람이 그분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있는 사람이 그분을 만지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화염, 하나님의 거룩. 화염은 불입니다. 예표론에서 불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세속적이고 부정하며 죄 있는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소멸됩니다. 이 소멸하는 불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며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는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검, 하나님의 의. 검은 죽임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검의 죽임은 하나님의 의의를 뜻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죄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을 죽인다면 그분은 불의한 행동 때문에 정죄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의 표준에서 죄가 개입되었다면 죽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이는 칼은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죄가 있는 한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만질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사례들.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모세야, 내가 산 사면에 지경을 정할 것이니 너는 아무도 지경을 범하지 말라고 백성에게 말하라. 나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영광으로 가득하다. 죄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 지경을 넘어올 자격이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죽을 것이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구름으로 덮였습니다. 그 영광은 맹렬했습니다. 그것은 죄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시켰으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또한 산 위에는 소멸하는 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접근하소서. 산 위에 있는 저 삼키는 불을 보소서. 우리는 감히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요구였습니다. 더욱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는 동안 하나님은 의로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들 또한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내산에서 세 항목,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의 그림을 봅니다. 이 신성한 속성들은 죄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고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의에 의해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성막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두 번째 예는 성막의 중심인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셨으며 그분의 영광의 임재는 계속하여 지성소에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어떤 사람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었는가를 감시하는 그룹이 언약궤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주시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또한 구별하는 휘장 위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다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의미하는 불이 그들을 삼키기 위해 지성소에서 나왔습니다. 더구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의가 죄 있는 사람을 강권했으며 하나님을 접촉하지 못하게 막았음을 봅니다. 시간의 한계.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기까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주 예수께서 구속을 성취하시기까지 닫혀 있었습니다. 만유를 포함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의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요구. 그분의 구속하는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요구를 만족했습니다. 그분이 죽으셨을 때 영광의 그룹이 수 놓아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실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애물이 없어졌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요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은 만족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며 또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한 제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성화 안에서 또는 거룩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것이 됐으며 하나님의 거룩의 요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요구.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한 하나님의 의의를 종귀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분 안에서 의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습니다. 의로운 자이신 그분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됐으며 이 의는 우리를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유와 거룩과 영광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있는 새롭고라는 단어는 신선한, 최신의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선한 길, 곧 최신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롭고 신선하고 산 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나무가 있는 비밀한 곳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당신의 죄에 있는 본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에 있는 본성, 옛사람, 혼, 자아, 형편없는 나는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할 확신을 가지십니다.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에 의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접근하여 생명이신 그분을 누리도록 허락받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생명나무를 만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예기된 구속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취된 구속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구속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었습니다. 이 길은 에덴 동산에는 없었지만 지금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그 생명나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촉할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루마기를 빨았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그 풍성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